국내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인 어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필요성, 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통화와 관련해 양 장관이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앞서 모테기 루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통화해서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지속적인 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와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에 한반도 전문가인 정박 전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토니 블링컨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동아태 부차관보로 국무부에 합류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연구원은 또 새로운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에 다시 봉사하고 동아태라는 드림팀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정박 전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정보 등을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석 캠프에 합류했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기관 검토팀 정보당국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공화당 랜드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헌 55대 위헌 45로 탄핵소추 기각안이 부결됐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이번 탄핵은 이 나라를 더 분열시키기 위한 당파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민간인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서는 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전달받은 상원은 계획대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공화당 상원 기류가 확인된 만큼 탄핵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안보 협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 스타트를 5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협정 만료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긴급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군축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안전성을 위한 논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자주권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솔라인즈 해킹 사건,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사례를 사주했다는 의혹, 2020년 미 대선 개입, 알렉세이 나발리 독극물 테러 등 우려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날 뉴스타트 연장 합의에 대한 문서 교환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측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억 33만 천여 명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토니 블링컨 새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과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진화하고 있는 반우주 역량에 대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미 우주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4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 등에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창의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 미 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상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블링컨 장관의 인준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71대 국무장관이 됐으며 이날 오후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총괄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외교에 있어선 동맹국과의 공조를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을 통한 접근법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이자 더 나빠진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별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표명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기 전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ou know, I always think it's better to be proactive so that, you know, you don't have to wait till Kim fires off an ICBM test and then we're always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준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북 정책에 대한 틀이 만들어져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팀에 합류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나 커트 캠벨 백악관 아시아 담당 조정관 내정자 등이 과거 북한과 협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를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뉴욕 채널과 같은 비공식 대화 채널 구축의 중요성에도 주목했습니다.
I think no matter what the policy is, it's important to have credible channels of communication.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무엇이든 북한과 신뢰할 만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은 두 나라 간 오판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매닝 연구원은 이미 양측이 비공식 대화 채널을 개설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전 협상을 진행해 양측이 최소한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외교를 시도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 문제가 행정부 초기부터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he has to start thinking about it early because we know that Kim Jong-un may not allow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ake its time.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을 끄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를 이른 시기에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은 무기 실험이나 다른 불행한 일들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취임 초기에 있는 미 대통령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오헨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해난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는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Blinken needs to take enough time to develop a new approach because as President Obama himself said 4 years ago.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민주당의 대북 외교는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도 대화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등 비핵화 진전에 대한 신호는 없는 상태란 겁니다. 따라서 오해난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제대로 성공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창의적이고 유망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아이디어를 서둘러내거나 과거 정책을 반복하는 건 기회를 낭비할 뿐이란 주장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동맹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 also may take time. And it's likely that is unfolding process addressing policy and personnel.
스나이더 국장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며 미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교신을 했고 또 블링컨 장관도 조만간 한국 측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초기 바이든 행정부의 성명도 억제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접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준청문회 당시 블링컨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북한을 우려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What Blinken actually said indicated that there were concerns. So, you know, I took
스나이더 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그가 한가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신이 행정부에 있을 때와 현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이 취임 첫날인 어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속적인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필요성, 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날 통화와 관련해 두 장관은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앞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통화해서 미일 동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의 주춧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이 지속적인 미일한 협력의 중요성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와 다시 관여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즉 26일 밤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남북과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밤 9시부터 4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8개월 만에 이루어진 두 정상 간 통화에서 양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두 나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남북과 미북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지지하고 나선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올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 증강 계획을 공개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높인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에게도 중국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도발하지 말고 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대화의 창으로 나서서 중국의 이익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시진핑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경고이기도 하지요.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시 주석의 발언이 남북협력에 앞서 미한 합동군사훈련 등 근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8차 당대회 언급을 무시하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대회에서 북한이 근본적인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한국 측에서 그에 대한 어떤 뭐 행보를 보이고 미국하고 같이 한미 채널을 좀 동원해서 진전이 있어야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 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규 소장은 시 주석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를 제안하는 효과를 함께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중국의 유리한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통한 대중 압박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반도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군비 증강과 지금 위협을 빌미로 해서 한미일이 군사적 삼각동맹 형태로 혹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어떤 그 골치 아픈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바이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미중 관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한 정상 통화에 앞서 한중 정상 통화가 먼저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등 국내 현안에 골몰하고 있는 틈을 노려 중국이 발빠르게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상황이 지금 대외관계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국이 미리 그래도 가까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속히 대외관계를 취하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 한중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시 주석의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되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다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화는 외교 채널을 통해 양 정상이 신년 인사와 함께 2021년과 2022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를 성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실무적으로 협의한 끝에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 통화가 미한 정상 통화에 앞서 이루어진 데 대해 시 주석과의 통화는 신년 인사 차원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있을 통화는 취임 축하 통화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 우선순위에 미 한일 삼각 공조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차 한국석좌는 경험상, 역사상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a missile test is a foregone conclusion. Empirically, historically, they have done these things within a matter of a few weeks.
차석자는 이날 CSIS가 주최한 아시아 전망 2021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몇 주 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섰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최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야심찬 전략 핵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 그들이 싫어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생각한다며 도발에 나서 속도를 높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 연구원도 25일 공개된 CSIS의 한반도 현안 팟캐스트 Impossible States에서 북한의 8차 당대회와 열병식을 지켜본 뒤에 북한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현안이 많더라도 북한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한일 삼각공조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 do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prioritize trying to mend thi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e know even Tony Blinken when he was Deputy Secretary of Stat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시절 당시 미한일 협력 문제에 집중해 삼각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당시 부장관은 지난 2015년 1999년에 시작된 미한일 대북정책조정그룹을 부활시켜 세 나라의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빅터차 석좌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미한일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세 나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같은 많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미한일 간 긴밀한 협의가 몸에 익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지난 4년간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을 제거하고 동맹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아시아 정세 전망에서 미중 관계도 중요하게 언급됐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중국 파워 프로젝트 국장은 올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a risk of accident between China and Taiwan, but also between the U.S. and China. I think that China needs to show resolve.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가 이익을 지킨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고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IS의 주드 블란쳇 중국 국장은 내년 말 열리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재집권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그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we should remember that he's got a lot riding on stability and ensuring that his image remains untarnished.
블란쳇 국장은 시 주석에게 정치적 안정과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국내외 현안들에 매우 과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란쳇 국장은 시 주석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맞설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진화하고 있는 반우주 역량에 대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 우주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디킨스 미 우주사령관은 26일 북한과 이란이 진화하고 있는 반우주 역량과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란과 북한도 위성통신 방해 역량이 진화하고 있다며 우주 발사 역량이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킨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첼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반우주 역량에 맞선 우주사령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오스틴 장관의 청문회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주 궤도를 겨냥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지상과 하늘, 바다에 있는 전투부대에 대한 지원 역할과 함께 우주전장 환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전 미 합동군을 11개 전구와 기능별로 나눈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하나로 우주 영역을 별도의 전장으로 다룰 필요가 높아진 데 따라 2019년 창설됐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사령부의 독자적 공격 역량 개발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최근 러시아와 이란 등의 반위성 역량 활동을 공개한 사례처럼 적성국의 귀책 사유를 부과하는 임무도 중요한 전략적 대외 발신 수단으로서 수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다른 통합 전투 사령부들과의 유기적 연계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는 미 합동군이 향후 지상과 하늘, 바다, 사이버, 우주 공간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 군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사령부의 경우 지구 궤도상 천여 개에 달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추정해야 한다며 우주 상황 감시 관점에서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개념의 상용화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성국의 반우주 위성 활동이 최근 사이버와 연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최근 알려진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탈북 이전에도 북한 고위층의 망명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던 이들의 탈북 배경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등 제3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북한 출신 인물 중 최고위층은 이제는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황 전 비서는 지난 1997년 일본 방문 뒤 귀국길에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수기를 통해 북한 체제의 의분을 느꼈다며 변혁을 도모하기 위해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0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황 전 비서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인권 실태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황 전 비서는 지난 2003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정일 독재 체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입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망명한 첫 번째 인물은 지난 1991년 콩고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고영환 씨입니다. 한때 김일성 주석의 프랑스어 통역을 하기도 했던 고 씨는 콩고에 주재할 당시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자 망명을 감행했습니다. 1996년에는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이자 현철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인 현성일 씨와 부인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잠비아 대사관의 보안 책임자였던 차성근 씨도 같은 해 한국당을 밟았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장승길 당시 이집트 주재 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프랑스 주재 경제 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1998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이었던 김동수 씨와 그의 가족이 서울로 향했고 1999년에는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서기관 김경필 씨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2000년에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이었던 홍순경 씨 가족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국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인척이 망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 씨는 1982년 모스크바를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1997년 경기도의 자택 주차장에서 북한 공작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앞서 이한영 씨의 모친이자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량 씨는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방으로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수 씨는 외교관인 남편과 스위스에 머물던 중 1998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뒷바라지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관리 출신이 탈북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자 등을 거쳐 중국 다렌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02년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리 씨는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처형과 숙청을 보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도 끔찍하게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잘 알려진 고위급 탈북 인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냈던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전 공사는 당시 탈북 동기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례 문제 등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태정공사는 지난해 4월 한국 총선에서 탈북민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태정공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도 2018년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종적을 감춘 뒤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의 고위급들로서는 엘리트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정권 내에 머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하지만 어느 시점에 정권 내에 그들의 지위가 떨어지거나 도전을 받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자금 관리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압박이 커지면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떠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의 한국 입국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북한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 대리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하며 최근 몇 년 새 김정은 정권을 탈출한 여러 명의 대사급 관리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8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에 이어 2019년 7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그리고 약 2개월 뒤인 9월에는 류 전 대사 대리 등 북한 고위 외교관들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정권 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통제가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만큼 강력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취약성의 신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전성훈 전 한국통일연구원장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최근 한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전 공사의 성공이 다른 고위 외교관들의 탈북을 부추긴 한 요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오랫동안 외교관을 해외 돈벌이 수단 개발에 이용해왔다며 탈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당국의 금전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 고위외교관들의 잇따른 탈북은 엘리트층 사이에 핵무기에 집착하는 김정은 정권 아래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망명과 류 전 대사대리가 겪었을 외화벌이 압박에 더해 그의 탈북 소식이 대중에 노출된 데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류 전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이미 가시로 뒤덮인 남북관계와 한국의 협상 재개 노력에 또 다른 부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드물지만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3만여 명이 정치적 박해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탈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특히 어려워졌다며 작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전년도 대비 78% 감소한 229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수년간 중동과 중국, 러시아의 노동자를 파견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에서 북한 관리들은 북한 노동자의 노예와 같은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해외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계속 비난해왔고 지난해 미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과 중국인 20명을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로이터 통신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북한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망명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류 전 대사대리의 탈북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뒷받침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느리지만 끊임없이 김정은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뉴스 이존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와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의 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인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세상에 이미 눈이 뜨인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억누르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26일 BOA에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이 법을 통해 외국 언론 유포자에게 최대 사형, 이를 보거나 듣고 보관한 주민에겐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은 누구도 박탈당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인간의 권리로 북한 정권은 이런 언론 검열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데일리 NK와 아시아프레스 등 대북 매체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지난달 채택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 등 외부 문화에 접근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27조는 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등을 직접 보거나 듣고 보관한 자에게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 관련 내용을 유입하고 유포한 주민은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식 어투의 말과 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선 노동단련형 또는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고 32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28조는 미국과 일본을 적대국으로 지목하며 이런 적대국의 문화를 보거나 유입한 주민에 대해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이런 내용을 많이 북한에 들여온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6일 뷰에 보낸 성명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북한 정권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인들의 눈은 이미 열려 있다며 북한 사람들은 북한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억압으로도 세계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가족을 권리 침해와 부패의 주체로 보고 기회가 닿는 대로 북한을 탈출하길 원하는 주민들에게 북한 정부는 신뢰도나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주민과 당원들에 대한 감시기구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강조하며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쓸어버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채택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대북 매체와 소식통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소수의 권력 집단이 주민들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공간에 갇히게 되었다며 우려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정권이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의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건 북한인들의 자유를 더 탄압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놓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상 선동 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인 조사와 처벌, 이 목치는 방법으로밖에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해낸 것입니다.
태 의원은 특히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범죄로 규정한 한국식 말투와 표현은 북한 젊은 층에 보편화되어 있다며 이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한류가 퍼져서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말투나 옷차림을 흉내내는 게 하나의 유행입니다. 휴대폰이 지금 400만 대 이상 들어갔는데 젊은 지금 층들은 문자를 보낼 때도 한국처럼 크크크흐흐흐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남녀 간의 호칭도 오빠야, 자기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계속해서 외부 정보를 넣어야 할 이유입니다.
게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개별적으로 접근한 뒤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은 25일 사이버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위협분석그룹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원들의 활동이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소셜미디어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의 허위 계정을 만들고 자신 역시 사이버 보안 관련 종사자라고 소개하며 해킹 공격 대상으로 삼을 연구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설명한 계정 A를 만든 뒤 또 다른 허위 계정 B를 만들어 계정 A의 게시글을 인용해 마치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A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일정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해킹 공격 대상 연구원에게 사이버 취약성 연구 작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는 해킹 조직원들이 연구원들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에 미리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놓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곧바로 감염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방문하도록 유도해 이들이 접속하면 곧바로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되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 번 심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는 해커들에게 공격 대상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준다며 결국 이를 통해 해커가 연구원의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10개의 트위터 계정 등 수십 개의 계정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VOA가 26일 직접 해당 계정을 들여다본 결과 대부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 위협분석그룹은 기존에 알고 지냈거나 교류가 있었던 인물 외에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들과 관여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 제한 조치의 전면 수정 등 구호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도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 등을 계기로 국경을 점차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지원 활동이 이전과 달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26일 VOA에 독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이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인도 지원 단체들에게도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 행정부는 기존의 통상적인 수출 면허와 북한 여행 허가를 거부했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필요한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막았다는 겁니다. 워치 국장은 그 같은 정책은 결국 뒤집혔지만 여전히 구호단체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무부의 특별 면허 허가, 유엔기구와 지원단체들에게 필요한 은행 창구 부족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는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 기간 중에 협회의 방북에 필요한 특별 여권 신청이 불어됐던 이를 거론하며 인도적 지원이 외교와 정치, 협상의 전술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으며 인도주의 지원을 대북 압박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사무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도 국무부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한 수정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각 실시하고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더 용이하게 북한 여행 시 필요한 특별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들이 북한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치 국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제공과 관련한 몇 가지 초기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예멘의 후티 반군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재 프로그램들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각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지를 평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북한 등 특정 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워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구호단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경 노력과 함께 동시에 북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점차적으로 국경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원단체는 대북 지원 사업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는 단지 미국 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구호 물품과 각종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10여 개를 북한에 보내는 이 단체는 재무부의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수화물이 수개월째 북중 국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국경에서 보관비만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박기범 교수는 코로나 백신 지원이 전염병 유입에 극히 민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국가 백신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코로나 백신을 신청했다는 것은 백신을 받고 백신 분배를 평가해야 하는 국제요원의 입국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1회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복된 검사가 결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격리 조치 등이 코로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몸담을 수 있는 팀을 찾지 못한 채 모든 계약이 종료돼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한광성뿐 아니라 모든 축구선수들의 해외 활동이 막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원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붉은 유니폼의 선수. 자신을 막아선 수비수를 앞에 두고 가볍게 반대 방향으로 공을 돌려 따돌린 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힘차게 공을 차 골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흥분한 아나운서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이름은 바로 인민 호날두로 불리는 북한 축구 선수 한광성입니다. 지난 2020 시즌 카타르 리그 팀 알두아일에서의 활약을 끝으로 한광성이 끝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북한 스포츠 전문가인 이탈리아의 마르코 바고치 씨는 최근 VOA에 자신이 한광성의 매니지먼트 에이전시와 직접 연락했다면서 한광성이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뛸 수 있는 팀을 구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고치 씨는 한광성이 지난해 11월까지 새로운 해외리그 팀을 모색했다며 실제 말레이시아 리그의 슬랑우르 FC와 알 두아일이 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알 두아일이 한광성과의 계약을 모두 종료했고 팀을 구하지 못한 한광성은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바고치 씨는 또 한광성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조만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광성은 뛰어난 축구 실력 외에도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 창출을 막은 안보리 제재의 적용 대상이 오른 사실로 인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시한 가운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한광성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운동선수들 역시 송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알두아일과 5년에 약 525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한광성과 이탈리아 팀 아레초로부터 2만 4천 달러를 벌어들인 최성혁, 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뛴 박광용 등 3명을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들 세 선수는 모두 북한이 지난 2013년에 만든 평양국제축구학교 출신입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북한 축구선수들의 능력 향상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만든 기관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개교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가까운 연간에 아시아 축구의 최강 수준을 돌파해서 세계급 수준에 도전할 축구 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 가서 내려오는 것도
장기 전략을 통해 실제 북한 축구 선수의 해외 유학 그리고 해외 리그 파견까지 이뤄냈지만 제재로 인해 모든 것이 무산된 겁니다. 제이슨 바틀렛 친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광성의 북한 복귀 소식은 상징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categorize that as a win and a success for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though it would come a little.
바틀렛 연구원은 한광성의 송환은 늦긴 했지만 결국 유엔 제재가 성공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한광성의 경우 북한 정권에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벌어준 만큼 그의 복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운동선수들은 외국인들이 북한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며 한광성의 복귀는 재정적 면에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8년 1월 27일 인도네시아를 32년간 독재 집권한 하지 무하마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네덜란드 통치기였던 1921년 인도네시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네덜란드 식민정부 육군학교와 일본군 휘하에 인도네시아 육군에서 승승장구하다 1965년 9월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를 무력 진압한 것을 계기로 67년에 수카르노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수하르토의 철권 통치가 시작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친중국인사, 중국인, 친수카르노 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숙청을 자행해 이때 희생자만도 민간인을 포함 50만에서 1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32년간 철권 통치를 펼치다 1998년 정치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촉발된 외환위기에서 수하르토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의 수익을 이용 연평균 7%의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인도네시아는 1997년 7월 루피아와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폭동과 소유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998년 5월 제야 세력과 학생들의 정권 퇴진 요구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에 무릎을 꿇고 권력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심장과 콩팥, 폐 등의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1월 27일 8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1756년 1월 27일 음악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궁정음악가였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웠고 그 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아들로 잘 알려진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서 작곡법과 지휘를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곡의 재능을 보여 5살에 첫 소곡을 작곡했으며 궁정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뮌헨, 빈, 파리, 런던 등을 여행하며 모차르트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756년 1월 27일 태어나 1791년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차르트는 35년생애 동안 다양한 영역에 걸쳐 600여 곡 이상의 수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 소나타 등을 작곡했으며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